올해 목표, 표어를 한번 다시 외쳐봅시다. 제가 JRUTC 시대 하면 나머지 합니다. JRUTC 시대. 다시 합시다. JRUTC 시대. 아멘. 혹시 작년에 거 생각나세요? 다 같이 시작. 사실은 단어만 달랐지 의미는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이 같고 목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은 바뀌고 단어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방주 운동이고 그것이 성경의 목표이기 때문에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명이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준비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현장을 바꾸는 일에 금년 한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다 같이. 그러면 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 JRUTC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뭐 우리는 늘 듣던 말이니까 믿음의 말씀 이러면 뭐그 말이 그말 같지만 그 시대에 바울이 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엄청난 파격적이고 엄청난 기존의 전통을 뒤집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걸 보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도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전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장로의 역할은 뭐냐? 최초의 장로의 역할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모세가 전달해 준 말씀을 장로들이 받아서 성도들 가정에 이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왜 세웠느냐? 말씀을 강단에서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다. 그것이 방주운동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운동이다. 아멘. 왜 구역장을 세웠느냐? 왜 권차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처럼 전 성도가 모든 집사가 모든 권사가 모든 장로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렘넌트들이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때 모세에게 준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 지키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행위가 기준입니다.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틀리면 벌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하고 같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 법대로 벌벌 떨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도 그 법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없다 그랬습니다.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법을 지키려고 그 속에 붙잡혀 그 행위 법에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요,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요,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법을 지키라고 해놓고 그 집을 지키려니까 재앙이요, 그 법을 지키려니까 심판이요, 그 법을 지키려니까 사망이라. 그러면 그 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는 절대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느냐? 우리 대신 양을 죽이고 우리 대신 소를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보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 우리가 법을 지켜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면 그 피는 누구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을 자가 와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 구원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그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지나간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이 믿음의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외워볼까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의 말씀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 무슨 말씀 운동이냐? 믿음의 말씀 운동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말씀을 주셨으나 그 율법이 완성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아무도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켜주시고 완성하신 지금 전도자들이 전하는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 운동을 통하여 누구든지 구원 얻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이제 제 얼굴은 안 쳐다봐도 되니까 주보를 딱 보시고 한 번씩 제 얼굴도 봐주시고.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 18장 5절을 읽어보신 분들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사는 길은 뭐냐?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키고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뭐 어떻게 살았다고요? 양의 피, 송아지 피, 피를 흘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 대신 살았지 행위로는 살 사람이 없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속아서 10장 1절이죠 로마서 오늘 성경의 1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 때문입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지키려고 힘써 애쓰고 그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사는 줄로 착각하고 힘써 지키고, 어느 정도 힘써 지켰냐? 바울의 말로는 그 어린 양의 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죄인 그 따르는 제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도 못 참아서 또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갈 만큼 이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열심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백성들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는 믿음의 말씀으로 율법이 아닌 완성된 믿음의 말씀으로 내 백성들이 구원 얻게 되기를 앞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차라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으라도 내 동족이 이 믿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애통함이요 자기를 또 속았다니까 몰랐다니까 기준을 몰랐다니까 구원 얻는 기준을 몰랐다니까 잘못 깨달았다니까 근데 너무너무 애가 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욕하고 돌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욕을 해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지요. 원망하지 않고.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으나 틀린 지식을 따를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따름이 아니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이제는 구약시대 때도 행위로 된 게 아니라니까 그때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미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청문회하고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불러다 놓고 정죄하는데 무슨 생각 듭니까? 청문회에서 질문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은 법을 어기겠을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일제히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제히? 모릅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왜? 시인하면 죄인되거든. 나는 그거 보면서 맞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법을 어겼어. 아니 법 안 법지 혹시 여러분 다 법 지켰어요? 운전하신 분들 다 법 지켜집니까?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거 다 벌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 법 아래 있으면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믿음의 말씀으로 와야 됩니다. 요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줘야 된다니까. 내 죄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 앞에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한 사람도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 이루어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의의를 지켜야 되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하고 대적했다.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의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네가 담당할 벌을 받아주고 너를 용서할 테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믿음의 말씀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 어린아이가 학교 안 가고 갑자기 알바하러 간다고 그래서 아버님을 봉양하고 어머니를 공양하고 효도로 살겠다고. 어머니 고생 그만하시고 아버지 고생 그만하시고 푹 쉬십시오. 제가 중학교를 안 가고 알바를 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니 생일날 그렇게 막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아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모가 기특하지요. 아이고 내 새끼 다 컸네. 근데 그 다음날 진짜 학교 안 가고 알바하려고 가는 거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귀때기를 잡아가지고. 근데 그때부터는 뭐 어떤 자식이요? 나쁜 자식. 그거는 효자가 아니요. 부모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할 때에 그 부모를 따르는 것이 효고 그것이 부모의 의지요. 어린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겠다고 지가 하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부모 뜻을 거스리고 엄마가 아빠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귀엽고 우기고 나는 절대 공부 안 하고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을 공경 아니 하지 마라. 맞는다. 그래도 우기고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하느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다 주셨다니까. 대신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나는 부모님 말씀보다 내 뜻대로. 그런 놈이 있다면 아주 나쁜 놈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의를 불순종하고 힘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이고 독생자를 죽이고 그 제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나 그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이다. 로마서에 있는 거니까 한번 또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앞으로 쭉 넘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것은 이 속에 모든 믿음의 도리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3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나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게 여기시는 의다. 내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거절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또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7장 10절입니다 생명의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뭐요? 죽였는지라. 참 이 성경 쓰다가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썼을 텐데 딱 찍어진 것만 썼죠.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인데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죄가 됐다니까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요 교회 위에 넘어가면 전에 위에 넘어가자마자 꼭대기에서 유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더니 거기가 뭐 위험하다고 뭐 민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걸 또 다시 메카 풀고 저 밑에다 유턴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아직도 요래 눈치 보고 경찰 없으면 위에서 맨날 돕니다. 웃지 마세요. 내만 그런 것처럼 에브리바디 다 그러더만.
거기 줄을 안 치고 나눴을 때는 죄가 아닌데 중앙선을 만들어 놓고 난 뒤부터는 죄가 됐다니까.
중앙선 침범에 불법 유턴에 벌점 30점입니다. 거기 한 바퀴 돌면 큽니다 벌이. 근데 경찰들이 보고도 안 잡더라고. 전에는 또 잡혔어 우리 집사람. 그래갖고 사정사정 해갖고 오히려 큰소리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갖고 뭐 벨트 맸는데 안 맸다고 거짓말 하는 거 해갖고 3만원짜리 끊어타더라고. 벌점 안 받고. 다 죄요. 그 벌점 안 받고 돌아놓고도 또 안 했다고 우기고 벌점 작게 묶는 것도 죄고 또 뭐 위에서 도는 것도. 예,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안 어기고 산다는 것은 그 뭐 사람 없는데 건너간 것도 죄고 다 죄요. 그러면 그 죄를 다 우리가 지으면서 살아 그 말은 아니죠.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완벽할 수는 없다. 완전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법을 줬다니까. 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더라. 아버지 내가 해보니까 안 되겠어.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부모가 그 마음을 다 우리 보고 도와달라는 거지요. 그것이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아멘. 그래서 2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입니까? 결론을 알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야죠. 로마서 10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반드시 법을 지키는 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을 범해도 벌을 받지 않도록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어떻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법은 그 법을 완전히 지키면 그 법이 끝납니다. 법의 효력이 끝이 나죠. 법을 어겼을 때 법이 살아서 사람에게 벌을 주지만 법을 다 지켜버리는 데는 자유합니다. 해방받습니다. 맞습니까? 그 엊그제도 올라가는데 경찰들이 탁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서 탁 서라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창문을 열었더니 불어라. 불었지. 막 탁 그걸 막 굉장히 막 위협적으로 막 와 차세우라 하면서 막 탁 와가지고 막 이러길래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이래 불어라. 그런데 아유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술 그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려놓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아유 자기가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하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한 것처럼 푹 잡더라고. 이러고 잡아가지고 막 서라고 막.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완성되면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법을 완성시켜버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어요. 아직도 껌뻑껌뻑하는데? 예수님이 완성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완성시켜준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믿음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 이제 더 쉽게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공짜로. 우리 한국 사람 공짜 좋아하니까 공짜로 다 해줬다니까. 대신 담당해줬다 이 말. 이게 너무 이게 공짜라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다냐?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되면 죽습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눈곱만큼만 죄가 있어도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행위 종교가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끝도 없는 행위, 답도 없는 행위. 아니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법으로 못 지키는 게 아니, 못 지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고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지키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법이 두려운 게 아니고 벌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보답하는 감사하는 삶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찾아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로마서 고린도 전후 여러분 찬송가 노래 부르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지금 305페이지입니다. 같이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을 받게 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어떻게 말입니까? 2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복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임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그 밑에 보면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근데 못 살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무엇이냐?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라는 것이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무저갱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3일 동안 그러면 예수님을 지옥에 가서 모셔 올려와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냐? 도대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전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만나는 길 3번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으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지옥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아까 우리 장로님 신기하죠. 일부 예배 때 저 뭐냐 이 장로님 일부 예배 인터넷으로 보고 오셨어요? 안 봤어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기도하신 목사님이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낭독하셨거든, 기도 전에. 근데 우리가 오늘 약속이 난 듯이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걸 똑같이 하시길래 내가 둘이 짰나 아니면 봤나 했는데,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까 내가 확실히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 잘못된 단어들이 많아요. 외아들이 아니고 독생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고 스스로 탄생하신 아들이에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스스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울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을 보내사 그러더라도 우리는 독생자를 믿지 외아들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으로 탄생하셔서 오신 것이지 원래부터 있던 아들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했지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뭐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요, 천국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도 안 되고 계산도 할 수 없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일 내 입으로 그 예수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것을 시인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으로 내가 시인하면 그 말입니다. 그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야. 심판자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리스도를 어디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노트에다가 써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다 믿는 거예요. 머리에다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처음 사탄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죽을까 하노라는 마음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불신앙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녀로 뒤집어버린 그 마음. 창세기 6장 작년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들어온 그 사탄이 생각 속에 계획 속에 항상 악한 것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아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다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탄의 통로였던 마음 속에, 악의 통로였던 마음 속에 그곳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걸 생명이라고 이걸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처음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 처음 하와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마음, 아담이 빼앗겼던 그 마음,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빼앗겼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믿는 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의 통로는 내 마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시민권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권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권세,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권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권세,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뭐가 살았어요? 내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찾아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뭘 찾아왔어요? 빼앗긴 내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사단에게 빼앗긴 내 마음을 찾은 것입니다. 사단에게 짓밟힌 내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고 유린당했던 그 마음 속에 예수 생명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 이것이 생명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그 마음 속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주셨고 그 생명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 생명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 생명 교회를 세웠다. 그 생명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고 그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올해도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앉았다 섰다가 막 책상 치고 소름 돋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탄절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송구영신 메시지하고 또 1월 신년 수련회하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딱 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2017년 처음으로 로마서를 10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말씀 운동을 무엇인지, 그 이 살아있는 말씀을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럼 이 믿음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내 마음에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순서로 말하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엄밀히 보면 마음이 먼저인데 동시적이지요. 입으로 시인할 때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출발하는 우리 네팔 팀들이 가서 뭔 일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그들 속에 이 살아있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를 심고 와라. 생명의 씨. 그러면 그 속에서 씨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나는 다시는 못 만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운동하는 것이 지교회 운동입니다. 이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증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을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우리 개인화를 위해서 다시 말씀 쓰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1월 22일 날 주일날에는 제가 그동안에 우리 한 학기 동안 훈련했던 제가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쓰고 보관하신 분들은 그 전주간에 미리 노트를 좀 내주시면 검사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이번에 숙제를 하고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시상을 좀 하겠습니다. 뭐 다 잘하지만은 근데 이번에 혹시 시상 받은 사람들이 더 힘내갖고 계속하다가 계속 역사 일어날 거니까 또 그동안에 못했던 사람은 다음 학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22일까지 이번 학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끝나면 2월 한 달 쉬었다가 3월 첫 주부터 다음 학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짜 올해는 살아있는 말씀운동의 증인으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그냥 쓰라니까 누가 애우랍니까? 그냥 쓰세요. 계속 드립다 계속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애우지 않아도 이 말씀이 쓰다가 내 속으로 들어와. 아마 어젯밤에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 말씀을 쓰고 오신 분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것이요 막 말씀으로 잘잘잘잘잘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생전 안 쓰고 멀뚱멀뚱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이게 말씀이 들어올라다가 나가려다가. 근데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다 담길 수 있게 주보를 쓰시고 구원의 길을 쓰시고. 자, 교회화는 뭐냐? 헌당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래서 이 연초인데 제가 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재정 보고를 받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저는 개척해놓고부터 지금까지 매주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뭐 어차피 처음에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책임질 사람은 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냐? 매주 나가야 될 돈이 얼마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어차피 모르니까 편안하겠지만 나는 괜히 보고를 받으니까 안다니까. 어쩔 때는 돈이 몇 달씩 모자라가지고 쩔쩔 매고 그러면요 괜히 내가 빚진 사람처럼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우리가 이자도 주고 우리 직원들 사례도 주고 선교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도 주고 차량도 운행하고 여기 전기세 물세를 다 줘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 입장에서 이 많은 돈이 필요한데 나는 얼마를 헌금을 해야 되겠냐 요 생각을 늘 합니다. 대부분 근데 내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온 것 쭉 보면 우리 할머니들 중에 내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저분들이요 한 달에 20만 원 국가에서 보조받은 거 그걸 다 건축원금 내 사람. 내가 그걸 보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 할머니 이 권사님은 딱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다. 제가 이번에 수요일 날에는 우리 정목사님하고 쫙 계단 꼭대기에서부터 여 밑에까지 빗자루를 들고 한번 제가 싹 쓸고 닦았어요. 중간중간에 거미줄이 있고 계단에 올라오는 거미줄이 있고 유리창에 거미줄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다니까 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빗자루를 두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하니까 정무사님 따라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도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안 하니까 안 한 것 같다. 내가 안 하니까. 아이들 먹고 번져놓고 엄마들은 챙기지도 안 하고 버린 것 같다. 쫙 계단을 다 훑었어요. 우리 교회는 계단도 많아요. 통로도 많고. 이게는 교회를 그게 헌당하는 마음이에요. 헌당하는 마음. 어쩐지 이게 밤늦게까지 우리 김종욱 목사님 이거 쓰고 있더라고 사무실. 내가 들어가려다가 도로 나왔어요. 왜 들어가려고 했냐? 혼자 있는데 방 안에 불을 다 켜놨더라고. 지 머리 위에 있는 것만 켜도 될 텐데 혼자 사무실을 있으면서 사무실에 또 우리 성장로님은 또 자기가 헌신한다고 불을 너무 많이 달아놔가지고 방마다 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주 빼라고 해도 빼지도 않아. 저 빼야 돼요. 필요한 것만 딱 조도에 맞게 해야지. 지나치게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너무 전구를 많이 달아놔가지고 누가 달아라 했나? 방마다 보면 이 조그만 방에 불이 너무. 저는 제 방에도 불이 많지만 저는 기본적인 거 외등만 켜고 나머지는 일부러 그래서 내 돈을 들여서 스탠드를 내가 일부러 사다가 왜 내가 책 볼 때 스탠드 불 다 켜놓고 밝혀놓고 책을 읽으려면요 그 불 다 써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내가 가서 불 꺼주려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쪼잔한 목사를 할까봐. 그건 아닌데 내가 목사가 쪼잔하게 그 불 끈다고 이럴까봐 나가 들어가서 끌려다가 다시 나왔다니까. 어 그래 어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총무지사한테 내가 뭐라 하겠어요? 정신 차려라. 살림을 살아라. 가끔 그 수요 예배 마시고 돌아가도 불이요 중3층에 환하게 켜졌어요. 놀래갖고 다시 들어와서 누가 있나 봐. 아무도 없어요. 불 켜놓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히터까지 다 켜놓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밤에 돕니다마는 그렇게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헌당이라는 게 흥금을 많이 쉐리 내는 헌당이 아니에요. 살림을 살아야 돼. 교회의 살림꾼이 돼야 돼. 그래서 얼마가 재정이 돌아가고 그러면 나는 얼마를 담당해야 되겠는가 이런 양심적인 기본적인 장로들 생각이 있어야 돼. 양심적인 기본적인 권사, 권사라면 집사라면 재직이라면 올해 여러분이 기념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쓰고 또 누가 그럽디다 뭐 제일 많이 쓴 그걸 기준해서 헌금 뭐 저 전기세를 낸다는데 쉘이 썩 연설하고 있네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급이 올라가고 쓰는 것만큼 플러스 되기 때문에 많이 쓰면 배나 곱이나 세 배나 더 많이 내야 돼요. 아닙니다. 마음을 여러분이 다 교회에다 담고 올해는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이다 보세요. 당장 나는 지금 내 눈에 떨어진 쓰레기가 몇 군데 보여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 뭐 하는 거 버리고 전기불 잘못 쓰고 있으면 끄고 에어컨 히터 잘못 틀어놨으면 끄고 그게 헌당입니다. 아멘? 더러워진 거 있으면 아이들 침 뱉어놓고 아이들 껌 뱉어놨으면 그거 닦아내고 아이들 앞에서 직접 엄마가 같이 하고 네가 뱉으니까 내가 하잖아. 헌당입니다. 큰 헌당 말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살림을 살고 책임질 수 있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청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에 와서 내가 이게 청소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러다 교회에서 자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목사님들 중에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나는 내가 착각인지 모른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사들 중에 제일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동의하면 아멘 좀 해보시오. 나는 그래요. 왜? 이 생명을 깨달았어요. 저는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다가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참 좋은 성도님들을 생명 가진 성도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헌당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단순히 외적인 헌당이 아니야. 내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내가 살림을 하는 교회 권사로서 집안 살림을 해야지 집사로서 장로로서 살림을 살아야지 목회자가 교역자들이 살림을 살아야지 직원처럼 회사처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딱 한 번만 1년에 내가 지금 20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매주 건축 응급합니다. 왜? 매주 나가야 되니까 내가 아니까 때로는 내가 11조가 없으면 일부러 11조 만들어갖고 헌금합니다. 왜? 매주 나가야 되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왜? 내 마음이니까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암송화 봅시다. 시작. 내 믿음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살아있는 말씀 운동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어린아이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